함께
만사제 영광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도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은 별일이 없는데 헐빈하네요. 보니까 보통 날씨가 안 좋으면 못 오시고 아니면 또 뭐 방학이 끼면 또 여행 가시고 뭐 그러면 뭐 못 오시고 딴 데 가실 수 있는데 오늘은 왜 안 오셨을까? 그러면 시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집에 멀쩡하게 누워서 한 시간 시차를 겪는 것도 예상된 일 아니시죠? 지금이 이제 뭐 9시구나 하고 눈을 뜨신 분들도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또 주일학교 피정이 저쪽에 있어가지고 그 고학년들 부모님들은 또 저쪽 가서 미사를 하시니까 이래저래 좀 빠지신 모양이고 또 못 씻어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머리도 못 감고 화장실도 못 가시고 집에 있자 해가지고 노바이 쪽은 물이 좀 안 나오신다면서요. 빨리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일 강론에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 자신이 속한 가르멜 회의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어둠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요한을 먼저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그 요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빌라의 데레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그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가르멜 회의 개혁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이 십자가 요한과 아빌라의 데레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가르멜회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므로써 이제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 왜 교회 개혁이 안으로도 밖으로도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지, 교회가 어떤 어려움과 뭐 또 좀 속되게 말 어떤 부패를 겪고 있었는지를 또 볼 수 있는 부분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성인들이 살던 당시 가르멜회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르멜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죠. 아시다시피 가르멜산은 무엇보다 구약의 대표 예언자 엘리야와 연결되어 있죠. 구약의 열왕기 상권 18장에서 엘리야는 그 이방신 바알의 그 사제들과 바로 이 가르멜산 위에서 대결을 펼치죠. 엘리야 연전 한 명, 바알의 사제들은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모였죠. 1대 뭐 몇십, 1대 몇백으로 이제 그 예언자가 엘리야가 이제 붙은 거죠. 그러고는 바알 예언자들은 결국 그 제물에다가 불을 붙이지 못했는데 예, 엘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제물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그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겼기 때문에 엘리야가 바알 사제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죽이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가르멜산이 됩니다. 엘리야는 광야 인물이고 뭐 심심하면 광야로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광야 인물이고 이렇듯 또 불과 열정의 예언자였고 동시에 광야를 사랑했기 때문에 홀로 하느님 앞에 선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바로 이 홀로 하느님 앞에 서는 삶 이것이 후대의 은수자들, 교회 은수자들, 그러니까 은수자라면 혼자서 고독한 곳에서 기도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수도자 이전에 이제 수도자의 모델이 은수자들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영적 모델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로마 가톨릭이 언제 이 가르멜산과 연결을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1200년경에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 다음에 로마 가톨릭의 그리스도인들 일부가, 가운데 일부가 이 가르멜산에 가서 은수 생활을 한 겁니다. 이전에는 이슬람 세력이 그곳을 잡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했다가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가르멜산의 은수 생활로 들어간 거죠. 나중에 이곳 지역에 로마 가톨릭 주교가 서게 되고 이 주교가 이들에게 이제 규칙서를 주는데 규칙은 굉장히 단순하고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준 게 아니라 은수자들의 삶을 바탕으로 아 이걸 지켜라라고 준 거죠. 그러니까 각자 독립된 공간에 머무르고 끊임없이 묵상, 하루 종일 묵상하고 물리적인 가난을 철저하게 지키고 금욕과 단식을 지킬 것, 순종과 침묵을 할 것, 그러니까 계속적인 침묵을 하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어떤 각오를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십자군의 예루살렘 차지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죠. 다시금 이슬람 세력이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서 가르멜산의 은수자들도 다시금 유럽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으로 돌아가서 가르멜산의 은수 생활 전통을 이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르멜회라는 이름으로 수도회를 만들고 이어가게 되는데 이제 데레사 성녀, 십자가의 성 요한 시대에 이르러서 이 수도 생활이 여러 가지로 느슨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데레사 성녀가 가르멜에 입회했던 1535년에 스페인의 가르멜회는 여러 완화 조치들을 수도회 안에서 받아들인 상태였고 그래서 귀족 후원형 수도회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수도자들은 각자 개인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독립된 공간이랑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 개인방이라는 것은 지금의 수도자들의 소박한 방과 연결지어서는 안 되고요. 그냥 자신이 입회 전에 자신의 집에서 살던 방을 말 그대로 수도회로 옮겨놓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귀족의 자신의 친척들이 수시로 필요한 물건과 음식 그리고 옷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옷을 보내줬다는 건 수도복도 따로 막 안 입었다는 얘기도 되겠죠. 어쨌든 그리고 식사도 비교적 풍족하게 어떤 귀족의 습관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데레사 성녀가 입회한 수도원은 당시 그러한 수녀의 수가 150명 이상이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데레사 성녀도 뭐 대단한 귀족 가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족 가문 출신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회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존재를 한 거죠. 이 엄격한 가르멜 수도회조차 이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까 다른 이 시대에 이 가톨릭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충분히 뭐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즉 이 수도는 그래서 어느 정도 귀족 여성들의 안전한 사회 공간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규칙은 엄격했지만 당시로서는 수녀들이 가족을 원하는 때 충분히 만날 수 있었고 방문객이 자유롭게 출입을 했고 수녀원의 응접실에서 수녀들끼리의 긴 사교 활동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테레사 성녀도 처음에는 그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녀는 자서전에서 수녀원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과 같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녀 자신도 오랫동안 응접실에서 대화를 즐겼는데 그것이 영적 진보를 방해했다라고 나중에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가르멜 회의 핵심은 끊임없는 관상기도였지만 기도보다는 이 끊임없는 수다에 더 집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단지 이러한 겉모습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었겠죠. 가르멜레가 그렇게 귀족 여성들의 피난처, 안식처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귀족 여성들은 왜 가르멜 회와 같은 수도회를 피신처로 삼은 걸까요? 오히려 자신들의 집이 크고 웅장하고 편안할 텐데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당시의 귀족 여성들의 삶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의 보호 아래에서만 그 존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모든 결혼은 정략적이었고 여성들은 결혼시장에서 도구로 사용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들에게 집은 집이 아니라 결혼시장의 일부였던 거죠. 그리고 당시 귀족 가문에서 딸을 결혼시키려면 상당량의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지참금이 필요한 가문이란 상대 가문이 자신의 가문과 대등하거나 아니면 대등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액이 되는 거죠. 아, 우리 집안을 더 높여주니까 돈을 갖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의 차녀나 삼녀 이상은 그런 훌륭한 가문과의 결혼이 어려웠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면 그들에게 선택지는 자기 가문보다 못한 가문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수도회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수도회 입회도 지참금이 필요하긴 했습니다만 결혼 지참금보다는 훨씬 저렴했겠죠. 그래서 귀족들은 자신의 딸을 자기보다 불리한 가문에 시집 보내어서 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릴 바에야 수도회로 보내자라는 선호를 가진 거죠. 그래서 수도회 입회함으로써 입회한 다른 귀족들과 친분도 가질 수 있었고 불리한 가문과의 결혼을 피해서 자기 가문의 명예도 지킬 수가 있었고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피하고 수도회 안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바라는 교육을 받고 인간관계를 가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뭐 더할 나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녀 당시의 수도회는 사실 수도회가 아니라 귀족들을 위한 또 다른 귀족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언급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들도 여러 가지로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빌라이 데레사가 수도의 개혁을 외친 것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성녀는 1535년 20살의 나이로 수도에 입회를 했는데 입회하고 3년 차가 되었을 때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마비 상태에서 의식도 혼미했고 4일 동안 혼수 상태가 이어지면서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라고 여겼는데 기적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만 3년 가까이 크게 후유증을 앓았고 그 후에도 평생 동안 이 병으로 고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신체적 어려움 중에 예수님에게 자신을 맡기려고 했다고는 하는데 그녀는 여전히 수도의 그러한 세속적인 분위기에 상당히 오랫동안 안주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가 이제 회심을 나름대로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1554년 39세의 나이 때 회심을 체험합니다. 하느님을 체험한 거죠. 채찍질 당하는 예수님 상 앞에서 깊은 통회를 체험하고 그날 이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지고 본격적인 관상기도의 삶을 시작합니다. 1555년 이후 그녀는 이제 신비체험도 하게 되는데 기도가 심화되면서 황홀경에도 빠지게 되고 심장이 관통하는 신비체험을 겪습니다. 그리고 1562년 아빌라에서 성 요셉 수도원을 설립하면서 그녀의 개혁은 본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족형 후원의 수도회는 뭐 어떻게 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놔두고 새로 그냥 그 수도회를 설립한 겁니다. 오히려 훨씬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그리고 그녀의 고통 또한 본격화됩니다. 내적인 고통과 외적인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된 거죠. 그녀의 영적 어둠은 십자가의 성령과는 또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데, 십자가의 요한은 영의 상태에서의 어둠 밤의 체험이었다면 데레사의 어둠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고독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류안도 그런 게 있어서 사실 뭐 두 분이 비슷합니다. 성녀는 1567년에 그때는 젊은 사제였던 십자가 요한을 만나는데, 그는 가르멜 수도의 세속화에 지쳐서 수도 생활을 포기하고 다른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데레사 성녀가 그를 설득해서 남자 가르멜 수도의 개혁을 맡깁니다. 그 덕분에 십자가의 성류안은 동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심지어 감옥까지 갇히는 고초를 겪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느님은 빛 속이 아니라 때로는 어둠 속에서 영혼을 더 깊이 이끄신다라고요. 자기들의 체험이죠. 그녀는 개혁을 구조적으로 지속해 나가면서 자신의 동료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도 의심을 받고 세상 사람들, 귀족들에게서도 곧장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성녀는 자신의 신비 체험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하도 자기를 공격하니까요. 당시 스페인에서 여성이 그러한 체험을 가진다라는 것은 사실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여성의 그러한 사적 체험이 교회의 공적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아주 위협적인 모양으로 경계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마녀로도 몰릴 수가 있었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신비 체험 때문에 스스로를 내가 악마가 아닌가라는 의심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자신을 지탄하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녀는 신비 체험 속에서도 그렇게 두려움과 고독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모든 체험을 고해 사제와 교회 신학자들과 공유하면서 교회의 자문을 구하는 겸손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종교개혁 과정도 교황청의 승인하에 진행을 시키는 겸손함을 꾸준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체험을 교회의 판단에 맡깁니다. 어떻게 보면 신비체험을 한 사람들은 막 좀 날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내가 종파의 교주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 성인들이 되신 거죠. 그리고 병고 속에서도 그는 외로움을 체험합니다. 그 병은 그녀를 평생 괴롭힙니다. 그녀는 그러한 허약한 몸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그 큰 땅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17개나 되는 수도회를 새로 설립합니다. 중간에 몸 때문에 병에 시달리고 마차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등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새로운 수도회들은 처음에 가르멜의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개혁 수도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여행의 중간중간에 그녀는 엄청난 사람들의 위험과 위협을 겪습니다. 1575년에는 개혁 자체에 대한 교회 중단 지시가 있기도 했고, 그녀는 가르멜의 반개혁파 수도자들로부터 가진 비난과 모욕과 위협도 받습니다. 그녀가 지나치게 교만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닌다라면서 동료들 속에서 고독을 체험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그녀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했고, 많은 귀족들이 그러한 개혁에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일종의 내부고발자가 된 거죠. 그 시대 교회 안의 여성은 공식 설교도 불가했고 교회 정치 참여도 불가했고 남자 수도회를 지휘하는 것도 불가했는데, 그 모든 제한 속에서 성녀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녀의 영적 어둠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녀는 중병을 겪으면서 평생 그 과중한 일 가운데서도 엄청난 신체적 어려움을 항상 받아들이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개혁 작업 속에서 그녀가 인간적으로 얻은 것이라고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녀는 철저한 고독에 놓여졌고 그것이 그녀에게는 그녀의 삶의 외적인 영적 어둠이 됩니다. 그녀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비교적 소박하고 평화로운 편이었다라고 전하시는데요. 반면에 그녀의 영적 동반자였던 십자가 요한은 죽음까지도 어려웠습니다. 개혁으로 인해 내부에서의 갈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었고 수도회의 지도부는 그를 외딴 수도원으로 사실상 좌천을 시킵니다. 그는 겸손되이 받아들였지만 오랜 세월 고생으로 인해서 감염이 생겨서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죽음을 맞았습니다만 그는 내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고 죽음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세상과 담을 쌓고 그 담 안에서 기도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안락함 속에서 편안하게 기도만 하루 종일 하는 화초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 이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가고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심화시켜 나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 봉쇄수도원에 살아가는 분들은 화초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데 한정된 공간 안에서 매일 같은 사람들을 보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이지 힘든 일입니다. 이거는 바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보다 어쩔 때는 더 힘든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아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일 보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다 손발을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게 정말 죽기보다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다 어렵죠. 그래서 그들이 성인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고통이 닥칠 때 그리고 하느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 영적 어둠과 어둠 밤의 상태에 시달릴 때 하느님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결국 그 영적 어둠의 상태를 내가 어떤 형태로 통과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영혼의 모습이 정해지게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라고 여길 때 내가 겪는 고통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 어쩌면 그 순간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영적 어둠의 시간에 하느님을 부정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묵묵하게 그 시간을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겨내며 살아갈 것인가는 선택을 언제나 이제 만나게 되죠. 그 선택에 대한 답을 그 답에 대한 구체적인 길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바로 교회의 그 수많은 성인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녀 잔다르크와 캘커타의 성녀 마더 데레사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적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